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973면 정도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주께서 친히 주신 징조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 우리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 7장에 예언을 하고 이사야 7장에 지금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국내 정세와, 벌써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국내 정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회오리 바람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도 참 막 돌아가고 있을 때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북 이스라엘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은 남 유다를 없애버리는가, 그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 한번 보시면요, 7장 1절 보시면은 누구 나오며 어느 시대 나오는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북 이스라엘이 나오고 아람이 나오고 남 유다가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요 네 나라는, 나라만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누가요? 아람 하나 기억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누구요? 이스라엘. 그래서 저 위에 유다가 나왔고 아람이 나왔고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남 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그럽니다.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같은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사이만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딱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내려옵니다. 이게 남쪽 유다가 얼마나 이번에는 두려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북쪽에 누구요?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남유다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 내려옵니다. 7장 1절 뒷부분.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제 결과를 보면 이기지 못했는데 그 이제 치러 왔을 때 이야기가 2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이 다윗 집은 남쪽 유다 왕가잖아요, 그렇죠?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 그 옆에 아람, 남유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남유다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시나무 뜰듯이 마음이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2절,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렸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 이사야에게 가서, 유다 왕에게 가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의 왕이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반신반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질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염려를 가득 채우고요, 두려움을 가득 채우고요, 하나님만 꼭 붙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도움을 청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렵던지 아수르에다 동맹군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과 어느 나라가 동맹했다 그랬죠? 아람이 딱 똘똘 뭉쳐있는 여기를 쳐요.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치고는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또 이 사람들이 어디를 칩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 유다를 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국제 정세가 막 있는 중에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 뒷부분 보시면은 그 두 팀이 동맹을 해서 남 유다를 어렵게 만들라 그래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거루트기에 불과하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왕이여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작전을 세워도 그게 성공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여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것들 나무 막대기 이렇게 보면 불이 확 붙은 게 아니라 연기만 나는 나무 막대기 같은 거로 불도 못 지르고 우리 어렵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왕이요 그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저 먼데 있는 아수르에다가 원병을 청합니다. 구원병을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 와서 도와달라고. 참 이런 못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하스는 왕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라? 한 징조를 구하라. 지금 마음이 못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너 징조를 구해봐라. 저기 땅 밑에서든지 저 위에 하늘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괜찮다. 한번 요구를 해봐라. 네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요 희한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대. 자기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대. 그게 이제 11절 12절 이렇게 들어갑니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라고요? 한 징조를 구해라. 성도들 이게 안 믿어질 때는 징조를 구했잖아요. 우리 기도원이 징조를 구했죠. 너 큰 용사다. 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제가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징조를 구하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지만 요 손뭉치만은 이슬 안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다음날 나가봤더니 손뭉치에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못 믿고 뭐라 그러죠? 이번에는 요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다른 데는 이슬 내리지 말게 이렇게 징조를 구하는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가요 자기 마음에 이 징조를 안 구해도 도와줄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징조를 안 구합니다. 희한하게 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아하스가 가로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라 확실히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 걸 보여주마 그랬더니 저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정말 100점짜리 신앙 거죠. 이게 0점짜리인 거 아세요?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해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믿지 못해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지금 나쁜 의미의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징조를 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징조를 주마 그렇게 못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하나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13,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거르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면 사람을 괴롭게 한 게 뭡니까? 그러면 믿지 못하면서 그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끌고 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오늘까지 정치를 했는데 13절 뒷부분 보면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징조를 구하면 되죠.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이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또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그게 14절인데 14절은 연필이 있거나 볼펜이 있거나 마크가 있으면 표를 하시고 그게 없으면 늘 뭐를 꺼내라 그랬습니까? 예, 루즈를 꺼내가지고 표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기 나오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단어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단어를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걸 징조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세 번만 나옵니다. 딱 세 번. 지금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뒤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는 마태복음 1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표현은 그 단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백성들을 구원해준다. 징조를 구해봐라.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안 하겠대.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구원병을 보내가지고 그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네가 징조를 구해봐라. 그런데 사람이 상상을 못하는 그 징조를 내가 주겠다 그럽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장차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기 이름은 뭐라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뭐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처녀는 아이를 놓아도 안 되고 아이를 놓을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우리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네가 조그만 거 구해봐라 그랬는데 그걸 못 구하니까 내가 징조를 주마.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 처녀가 누군지는, 이 당시에 이 처녀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한 700년이 지난 뒤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보면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신약으로 좀 넘어오셔갖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지금 이사야 지금 7장에 이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귀하고 보석 같은 말씀을 주실 때 너희 기다려봐라. 연필을 꺼내가지고 적어봐라. 귀한 말씀이다. 이거 카톡으로 다 돌려라. 이렇게 하면서 주시지 않았어요.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답답해서 성경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런 것도 무슨 설명하다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인데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그냥 혈통으로 다윗,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고 난 뒤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그를 믿고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요. 이런 인간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불가능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처녀가 잉태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처녀가 잉태할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주의 권능이 너를 덮으면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서 그 설명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거는 저 앞에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God be with m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23절 뒷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예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유다왕이 하나님의 말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징조를 구해봐라. 음부에, 하늘에 어떤 징조라도 내가 들어줄게. 저는 징조를 구하지 못하겠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겠는데요. 겉으로는 믿음의 표현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징조를 주며 주마 내가 징조를 주며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들을 아들을 낳는다. 그 아이 이름을 God be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올 거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징조를 주시면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저 북쪽하고 아람의 작전이 성공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언, 14절의 예언이 그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700몇 년, 600몇 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염두에 두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풀이합니다. 남자와 여자,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까닭에 십자가에서 넉넉히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는 성경에서 보혈이라, 그같이 귀한 게 없다고. 왜요? 그 용도가 뭡니까? 그러면 그 용도가 뭐예요? 그 용도가 우리 죄에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믿어지는 자마다, 그게 맨하탄이건 그게 저 무인도건 그게 병원이건, 그 사건이 믿어지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사건이 믿어지는 자는 죽음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 믿음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세상의 역사가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참 그 믿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 믿음 주신 거 감사하신 거, 그 믿음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이상한 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라를 구해주겠다고 참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의 이 머리와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는지 그 말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뱉어내는 말은 번듯하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상하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은 믿지 못했지만 참 2700여 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참 세상 천지의 기적 중에 기적이 이것이고 이적 중에 이적이 이것인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다 믿는 것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늘 그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이 좁다고 다니며 주님의 일을 하며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에는 우리가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례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떡과 잔을 그냥 받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떡과 잔을 받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또 마지막 시대의 새로운 은혜로 또 주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길건 짧건 기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셨다가 우리 하나님 이 땅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들이 가슴 속에 머리 속에 차고 넘치게 배워지는 그때에 가장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가 먼저 가 있는 저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께 낳아주고 길러주고 예수 알게 해준 부모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게 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